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 여호와를 바라는 이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누굽니까? 그는 바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 단순히 착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의 입각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종국에 가서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신실하신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이 19절에 보면 이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삶은 삶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은, 나의 삶의 그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법이 있어야 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사탄의 그런 어떤 원수의 그런 어떤 덫에 의해서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어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우리는 실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섭리하십니다. 33절에는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이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는 악인의 손에 하나님이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라. 이 재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그런 누명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상황에 이 땅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 34절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않는 아니하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할 바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히려 여호와를 바라라. 그의 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악인의 손에 두지 않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환난 날에 도와주실 것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사탄의 그런 어떤 원수의 대적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섭리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끊어질 때는 오히려 내가 똑똑히 보게 된다고 합니다. 뭘 보게 됩니까? 그 악인이 없어진다. 바로 이 35절 36절은 악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날 때 36절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악인이 얼만큼 많았냐면은 나뭇잎이 무성한 같이 많다고 합니다. 악인의 큰 세력을 봤는데 나뭇잎이 무성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그 악인이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인을 의식하고 저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 삶을 산다, 막 이렇게 그런 삶을 괴로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자꾸만 흔들려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악인을 보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악인을 바라보고 악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삶, 그의 도를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 선을 행하는 삶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 바로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과 섭리와 도우심이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구원이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이 온다라는 것을 더욱 인식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3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7절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 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우리가 한눈 정말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은 누구를 보면 아니하면 온전한 사람, 옛날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사람, 믿는 사람,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죠. 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냐면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결국이란 말이죠. 화평한 자의 결국, 옛날 성경은 결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화평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받고 그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화평한 자의 결국 미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화평한 자의 미래는 결국은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서신서를 쓸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사람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 평안이라는 거죠.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이 평안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항상 근심, 걱정, 괴로움, 답답하고 자기 현실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괴로움는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내가 닥쳐있는 그런 어떤 답답함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시기에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말 믿는 자들, 온전한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정직한 사람을 살피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그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신다고 그래서 평강 가운데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무슨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평강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평강한 삶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평강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산성이시로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은 환난 때 산성이 되어주시고 지켜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평한 자의 미래는 이 평강 평안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여 산성이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40절에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가닥이라.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도와 건져 주신다고 합니다.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을 의지한 이유기 때문에 그런 까닭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히 흔들림이 없이 평안과 이 평강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강의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